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부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안에는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부활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잘 묵상하면 조금씩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참 귀한 본문입니다. 이 귀한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제가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볼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본문을 보면 천천히 이렇게 읽기만 해도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이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도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나사로의 식구들이 주님을 얼마나 잘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죄짓고 이러다가 아팠는지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역경을 만나서 아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주일날 들락달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누가 제 발을 닦아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극한 건지 몰라요. 저도 누구 성도 발 닦아줘 본 적도 없고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편도 없고 하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동시에 가장 비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뭐라고 소식을 전했냐면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의사요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사로가 아픕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 고쳐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통보를 해요.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님을 향해 신뢰하는,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집에 아파서 들어누워 있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전화했어. 왜?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 이래보신 적 있나요? 낯간지럽죠.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한지참 오래되기는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시험 보면 꼭 1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뒤에다가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붙입니다. 설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제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걸 사람들이 다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에 떨어지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주님 욕할 테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에게 좀 1등을 하거나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자신있게 혹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 돼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곧장 반응을 하셨는데 4절부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나사로 들으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저 멀리 있잖아요. 지금 4절부터 나온 얘기는 누가 듣는 걸까요? 제자들 듣는 겁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생겼죠. 이렇게 질병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건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주님께 영광도 안 되고 심지어 나사로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질병의 상황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다고요. 그거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미래에 이 일이 결국 진행돼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결과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핀트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래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게 참 항상 핀트가 잘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이 부가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나 그 가족들이 했던 고백이 허튼 고백이 아니라 주님도 정말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어요. 뭐하고 계셨을까요? 뭐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도 일부러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그럼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이러신 건가요?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다른 데로 가자고 하세요.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시간을 질질 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주님이 가셔야만 고쳐주신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도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래서는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나사로 죽을 때까지.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죠?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제자들이 떠들었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얘기 아니니까 쭉, 믿음 있는 얘기 아니니까 쭉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말씀도 나사로에 대한 걸안 하셨어요. 아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3절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하신다는 설명이 나오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예수님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나옵니다. 14절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죠?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신 것, 나사로가 죽게끔 방치하신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얘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오늘 좀 설명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은 앞에 나왔던 다른 어떤 사건과도 다른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나왔던 사건들과는 달리 이 나사로가 죽는 사건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믿거나 섬기거나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린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사실은 10원 한 장도 드린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도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께 물질을 드리던 사람.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 집에 가서 항상 기거하셨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주님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게끔 했던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더군다나 그러고 나서 이걸 생각해보고 나면 사건이 참 독특하게 전개된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요한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근데도 어떻게 하시죠? 방치하신다고요. 더 힘든 일이 생길 때까지, 죽어 나자빠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방치하고 안 가세요. 가셔도 되잖아요.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우신다고요. 그 우는 장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빈정거리죠. 저렇게 울 줄 알았으면, 울 것 같았으면 일찍 와서 고쳐주지. 왜 여기서 울고 자빠졌는 거야? 빨리 와서 고쳐주지.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사실은 예수님도 마음이 어떠냐면 나를 사랑하는 나사로, 나에게 아낌없이 물질을 주던 나사로, 나도 사랑하는 나사로, 나도 얼른 와서 고쳐주고 싶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지금 병이 된 겁니다. 그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읽을 때는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돼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눈물을 삼키면서까지 상황이 더 악화될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셨던 그 나사로,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이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결과를 보면, 맨 마지막에 나타난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야 라고 주님이 지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셨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다시 안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히 규정하셨어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 기뻐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나사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왜 기뻐하셨느냐?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 믿게 하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건 누구죠? 나사로예요. 죽는 것도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나사로예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누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사로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사로가 문제가 있었고 나사로가 고침을 받았고 해결을 받았고 그 나사로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 죽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그 결과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 때문에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면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은 누가 갖죠? 제자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그냥 나이브하게 적용을 할게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뜻모를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를 조금 있으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해결받는 모습을 보고 당사자가 믿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끔,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끔,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끔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행하지만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픕니다. 누가 아픈 거예요? 그 녀석이 아픈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누굴 고쳐주세요? 그 녀석을. 기도는 누가 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누가 생길까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이가 가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신앙생활을 잘했던 한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듣고 잘 적용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부지기수로 찾아옵니다. 주님이 해결을 못하셔서? 아니에요.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방치하고 계십니다. 왜요? 결국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에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또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소망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어려움을 만나면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